거리대로 움직이는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쳐 지난해는 광야에서 이제 드디어 충만까지 받아냈습니다. 감사드리고 충만으로 끝나니까 좋긴 하네요. 광야에서 끝났을 때 약간 힘들 뻔했는데 예배 다 참석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네, 네. 계속 우리가 4주 동안 특송을 계속 했는데 네. 특송의 주제들을 감안해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연결되기도 하고 말씀을 잠깐 증가하기 전에 지난주에 사실 총회에 갔다 온 보고를 잠깐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왜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네. 총회 보고를 못 드려가지고 잠깐 짧게나마 총회 잠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6월 12일에서 16일, 16일까지 5일 동안에 PCA 그리고 이제 CKC 원래 저희 교단이 PCA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PCA 교단은 50년 전에 PC USA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하나의 지금 이제 저희가 전통적인 보수 교단이죠. PC USA는 동성애를 받아들이거나 여성 뭐 게이 문제 뭐 이런 거를 지금 많이 오픈으로 한 상태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앙으로 많이 넘어간 상태인데 PCA 저희 교단은 그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다고 저희 받아들이는 저희 교단으로서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그 교단에서 50년 전에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계속 들었는데 설교의 주제가 전부 다 Lamentation이었어요. 애도였어요. 왜 애도를 했나 봤더니 하나는 50년 전에 그분들이 떨어져 나올 때 굉장히 그 아픔과 슬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그 간구처럼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굉장히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라면 틀리는 주제를 잡았고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이 PCA 교단의 테니시에 있던 총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거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애가 또 잡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저희 교단의 어르신들이 아주 훌륭한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을 기념하면서 Lamentation이라는 주제를 잡아서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굉장히 은혜로웠고 참여하는 순간도 좋았고 일단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저 혼자만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랑 동일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사실은 네, 같이 예배 드리는데 뭐 4,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있어서 같이 찬양하고 하는데 네, 그게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회의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회의를 하더라고요. 처음 참석해서 이렇게 많은 회의를 해주게 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네, 뭐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네, 중요한 안건 중에 이제 아까 그 몇 개 안건이 있었는데 네, 핵심은 그런 거예요. 즉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서 네, 교회가 동성애를 오픈을 얼마큼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계속 논의가 있었고 이제 이 문제는 특별히 안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네, 회심한 분들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또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된다 했더니 PCA 교단의 목사님이 동성애 클럽 그 모임에 가서 설교 말씀을 증거했던 일이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가는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는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근데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 아 이분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내추럴 섹스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성으로 메일과 피메일로 이런 받아들이는데 사회에는 뭐 성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없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사회적 성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성이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속한 교단이 굉장히 말씀 중심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교단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고 네, 저도 말씀이 앞에 말씀이 우선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보다, 나의 본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네, 살아가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CKC에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참석해가지고 굉장히 바빴는데요. PCA, 좀 전까지는 PCA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CKC에서도 근데 세미나가 계속 있었는데 하정모 목사님을 모셔다가 같이 세미나를 했는데 저는 사실 좀 늦게 가가지고 한 타임밖에 못 들었어요. 네. 이제 월요일날 못 가고 이제 화요일날 제가 약간 늦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아, 참석은 못 들었는데 한 시간 들었는데 네, 교회의 부흥과 경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셨는데 네, 그 메시지 중에서 그때 다니엘서 7장 가지고 메시지를 하셨는데 아, 이거 참 이게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분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니엘서 묵상을 하시면서 나눴던 것 중에 자기가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날까에 대한 묵상을 계속 하셨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해주십니다. 한때, 두때, 반때. 네. 때라는 게 2년인데 이걸 3년하고 3 years and half죠.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정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번 참 해석이 좋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고난의 끝이 있다. 3년 만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고난의 끝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누군가 있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끝을 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소망을 품으시고 하루하루 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총회 가까운 공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해서 성도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같이 나눌 제목이 사실 그 찬양의 이유들이잖아요. 찬송의 이유들. 혹시 이거 그 영어가 편한 분들을 위해서 그냥 만들었습니다. 한글로는 이렇게 잘 안 만들어져가지고 영어를 잘 쓰시는 분들만 못 써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필요하신 분 받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뭐 다 끊어져서 많이 끊어져 있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문장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문장이지만 너무 복잡한 문장입니다. 근데 영어는 그래도 잘 알아볼 수 있게 구조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혹시 유년부에서 영어가 편한 친구들은 살펴보시면 이거 좀 혹시 뭐 뒤에 몇 장 남았나요? 네네. 혹시 뭐 필요한 분 있으면 같이 보셔도 됩니다. 여기 좀 다음에는 한글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이게 과연 설교가 남는 걸까 말씀이 남는 걸까 설교가 끝날 때마다 맨날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 설교가 남으면 안 되고 말씀의 논리가 남아있어야지 오래가는데 그리고 말씀의 논리가 기본 초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끌어가야 되는데 아, 이 설교가 남으면 안 되는데 이 고민하는데 하나님 그냥 제가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성경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말씀을 딱 구절을 다 나눈 상태에서 핵심이 뭔지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강론이 들어가고 필요한 단어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헬라어 원문을 다 찾아보고 네,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 이게 영어를 받아보시면 이제 이게 원래 헬라어로 썼으니까 헬라어 같다고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갖다 놓고 이제 영어 해보고 다 이제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여기서 대체 하나님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프로미넌트한 게 무엇인지 그 팀 스테이트먼트를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거를 오늘 만들어준 이유는 사실 오늘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지만 말씀을 놓고 이게 이 구조가 먼저 마음속에 있는 상태에서 네, 설교로 같이 우리가 쉐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하나의 문장이지만 핵심 문장은 이겁니다. Blessed is the God. 하나님은 축복받으셔야만 한다. 찬송하리로다. 여기는 이제 Blessed라고 번역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 번역은 Praise God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찬송, 한글은 뭐라고 번역이 있죠? 찬송하리로다 번역이 있죠. 똑같은 단어였거든요. Blessed하고 Praise하고 율로게사스예요. 율로고 로고스라는 게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는 좋다, 유진할 때 좋은 유전자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 당신에게 복이 있을 수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이라는 건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것이 복이란 말이죠. 근데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있었소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국적 정서에서는 뭐로 번역했냐면 찬송? 하리로다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같은 단어예요. 찬송한다는 단어와 복이 있다는 단어. 그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가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하는가? 자, 첫 번째 이유는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학생들 한번 잘 보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복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God blessed us. 우리를 복주셨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받아보신 분들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5절에 나와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복을 받으시죠?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5절에는 누구한테 부탁을 해볼까? 세준이한테 부탁을 해볼까? 앞에 앉으셔서 세준이가 부르고 보통은 선준이가 앉아있는데 선준이 어디 갔나 보고 어, 벌써 한국 들어갔네. 아, 이번 주가 가신 날이었군요. 아, 그렇구나. 어쩐지. 자, 하나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 받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프리데스티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데스티니가 운명이잖아요. 우리의 운명을 정하셔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찬송 받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하나 더 있죠? 이네한테 부탁을 하려고 했더니 순간 엄마가 뺏어갔어. 자, 9절에 보면 한 번 더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는 왼으로 번역했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하신 분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를, 우리에게 뭐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한꺼번에 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아, 여러분 감동이 되셔야 되는데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제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네, 정말 감동이 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있구나. 정말 찬송할 이유가 있구나. 찬송할 이유. 얼마 작년이었나요?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러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오면 맨날 짤로 봐가지고 하이라이트만 봐가지고 다 내용은 잘 몰랐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자유의 해방을 위해서 사랑으로는 부족해. 나를 숭배해. 나를 숭배해. 아니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본 것처럼 다들 표정을 지은 거 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뭐 그 내용을 저는 이제 그 드라마가 처음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드라마의 작가가 원래 나의 아저씨를 썼던 드라마의 작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무슨 내용일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처음에 너무 밍숭밍숭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이제 뭐 다 끝나고 난 뒤에 뭐 그런 내용이었대요. 어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 의미를 찾아주기 위해서 너의 의미를 찾아주기 위해서 나를 차라리 숭배해 이거였다는 거예요. 나를 차라리 숭배해. 나를 숭배하면 너의 의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 그래, 나를 숭배. 나를 숭배. 사랑하는 것은 부족해. 나를 숭배. 네. 장르를 어떻게 숭배하면 좀 자기 삶의 의미를 좀 찾아줄 수 있을까요? 대답 못하시네요. 아니 대답하셔야죠, 장르님. 아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숭배 정도도 아니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드라마가 생각이
아 드라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시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찬양을 받기 위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든지를 계속 알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삶의 존재 의미를 찾아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존재 의미도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있고 찬양한다는 건 두 가지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죠. 그죠? 네. 근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크게 늘 두 가지를 정리가 끝나면 삶은 끝난 거예요. 하나는 어떤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서 있는가라는 하나 부분, 그리고 그 존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구원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셔서 죄에 묶여있는 것들에서 풀어주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시간을 주시고 공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관계를 주셔서 어떻게 너희가 살아갈 때라고 하는 그 자유에 대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는가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우리의 자유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 볼래? 한번 만들어 가봐!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앞에 부분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 나머지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처음에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은 왜 이 부분으로 시작했을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1장 1, 2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 분이다 시작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의 기독교인들하고 이방인 기독교인이 서로 모여있다 보니까 서로 문화도 다르고 컬처도 다르고 소셜 포지션도 다르고 다 달랐던 거예요. 스테이터스가 다 다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2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멈춰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멈춰서 뭐로 시작하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우리를 뭐라고 복을 주셨는데 언제 네 언제가 안 나오네 여기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어느 영역 안에서 하늘의 영역에 속한 복을 주시고 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다시 설명할 때 그 복이 무엇이냐 할 때 4절의 말씀이에요. 그 복은 무엇이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선택하신 복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언제 시작을 하셨습니까? 창세 전에가 중요해요. 창세 전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는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머리가 갖고 있어요. 머릿속에 다. 아,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걔들은 그 사람의 프라이드가 있잖아. 우리는 We are chosen people.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선택받은 것이 의미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없었죠. 왜?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약속도 없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나누고 있는 그 시간의 개념 다시 한번 내가 말해줄게.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부터 시작했어?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싸울 필요도 없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눌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부터 시작했어?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시작했던 인생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싸울 필요가 없어 라고 다시 시작을 한 거야. 이게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결 방안으로 사도 바울이 들고 나온 방책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부터 원래 정해져 있어요? 창세 네, 전에 정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에 이미 선택되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유치하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나 창세 전에 선택 받았으니까 나 막 살아도 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난 너 때릴게. 내가 너 사랑하지 마. 말이 돼요? 내가 너무너무 세연아? 세연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엄마가 맨날 때려. 그럼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 안 되지 그치? I love you but I wanna beat you. 이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그럴 때 한마디 해주세요. 내가 자기는 믿으면서 나는 막 살아도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줘야 돼요. 당신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정말 구원 받은 거 맞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고. 네. 아, 구원은 하나님 아들 됐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겠죠.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만약에 부부간에 말을 서로 잘 안 듣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약간 의심해 봐야 되죠. 그죠? 네. 이게 정말 사랑하는가? 네. 사랑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 말을 들어주려고 경청하고 뭔가 애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먼저 시작하는 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대한 문제 해결점이기도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에베소 교회 갖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갈등의 해결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구원의 문제에서 나는 우리는 기독교만을 선택해야만 하는가? 왜? 자,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불교도 있고, 뭐 도교도 있고, 뭐 삶에 대한 철학의 접근을 할 수 있는 데도 많고 다 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거에 대한 고백이에요. 왜 불완전하다고 느꼈을까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불완전해. 네. I'm not perfect. Why?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다 했는데 창재 형님 청재? 청재 형님 왜 불안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불안 안 한가 혹시? 아니 나는 퍼펙하지 않아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혹시 동의합니까? 나는 불완전한 거에 대해서? 불완전한 동의해요? 네 왜? 갑본이 없는 거예요. 아,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도와줬는데? 네. 왜? 그러면 다시 거꾸로 물어보면 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반대로. 잘 뭐 이해가 안 가요. 자, 모든 사람들이 나는 뭐 내가 도덕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지막에 단계에 가는 예, 종착역이 있죠. 그거는 죽음이죠. 데스죠. 그러니까 죽음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모습을 갖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파라클레토스부터 해가지고 히락 철학에서 다 똑같이 고백했던 겁니다. 네. 철학자들도 똑같이 고민했던 거예요. 인간은 왜 불완전한가? 왜? 아 죽음이 있구나.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이 불완전에서 우리는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상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인간은 이런 모습이니까 우리는 불완전해. 그렇죠? 죽음이 있어. 자연법칙 안에 갇혀있어.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벗어나서 완전한 존재라는 게 있을 거야 라고 한 게 그 사람들에게는 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그 완전한 존재는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 있어야 되고 죽음을 뛰어넘어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늘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불안함에서 완전함으로 갈 수 있는가? 여기까지 같아요. 이 방법을 찾아가는 거. 근데 마지막 하나는 뭐가 다르냐면 찾아가는 방법에서 디테일이 달라요. 우리는 어디를 집어넣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과 인간과에서 완전함을 가기 위해서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거. 다른 데 불교로 뭘 집어넣는 거? 불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걔는 수도죠. 수도. 개인 수도를 통해 자기를 죽임으로 해서 나는 완전함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이슬람들은 주로 뭘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인들은 네. 토라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뭔가 명령을 따라서 살면 결국 뭐가 들어가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엘리먼트리는 다 같아요. 네 가지가 다 똑같아요. 불안한, 유한한 존재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 존재,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고민.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뭘 선택한 거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간다는 겁니다. 네. 이거를 이해한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시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실행하신 분으로서 에베소서 지금 3절부터 14절 안에 계속 그 안에 최 14번이 나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17번, 18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최 14번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건 해결됐다. 그리고 난 뒤에 이거에 대한 보증으로서 누굴 주셨다?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말인데, 아,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이게 매일마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기 아들로 이미 삼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신 상태에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미 복을 주신 상태에서 그 가운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입니다. 어떤 세상의 종교도 이렇게 위대할 수가 없어요. 정말 위대한 종교. 그러니까 2000년을 내려왔죠. 그리고 여전히 그때도 믿었던 분이 있지만 지금도 믿고 또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거짓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이번 지난주에 계속 설교할 때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진리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새벽기도 때 우리 진리의 반대말을 설명했는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망각. 진리의 반대말을 망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망각. 왜? 진리가 아닌 것은 결국은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망각이 진리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계속 이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유지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책을 말씀 여러분들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끔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 순서 없이 갈 때도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첫 번째, 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화두였다.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주야. 찬양과 자꾸 이게 축복이 같은 단어라 헷갈리게 나옵니다. 네. 축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뉴 로게스지만, 뉴 로고스라고 하지만, 뉴 로고스. 좋은 말이지만, 바라크라고 하는데, 원래 이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는 축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또 하나 다른 뜻이 있는 것인데,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대단한 사람 앞에 내가 무릎을 꿇으면 그에게 복을 받는다는 개념을 히브리인들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온전하게 그의 말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바라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바라크의 말을 주시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근데 신명기의 복은 아주 피지컬한, 정말로 눈에 보이는, 딱 눈에 딱 띄는 복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복, 축복은. 어떤 복을 주셨냐면 prosperity and abundance, 번영과 충만한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그들은 나가면서 복을 받고 들어오면서 복을 받고
씨를 뿌려도 너무너무 잘 자라고 가축을 키워도 얘들이 너무너무 새끼도 잘 치고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무엇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만 하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바라크를 주시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그 무릎을 꿇는 거에 대한 모습을 율법을 주시고 훈령을 주셔서 계율을 주셔서 계명을 주셔서 그거를 테스트하셨다. 그거를 잘한다면 또한 너희들의 삶에 대한 풍성함, 그리고 내가 너희의 나라 또한 지켜줄게. 예시아 시큐리티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풍성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충만하게 낳게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삶이 영예로울 거야. 안호도 주시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네. 그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미 베풀어 주신 축복입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축복이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약시대에는 이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우리는 지금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축복을 그러면 과거에 주셨던 구약의 축복은 사라지고 신약의 축복만 나와있나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구약은 물적인 축복이고 신약은 영적인 축복만, 자꾸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구약의 축복은 주어져 있는 겁니다. 네,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가난하게 살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난하게 살려고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우리는 청빈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더라고요. 청빈, 가난하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네, 기복적인 설교를 하려니까 되게, 네. 한 번도 이렇게 제가 강조해 본 적은 없죠, 그죠? 세 달 동안 있으면서. 네. 아니, 우리는 기복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비는 사람들 맞습니까? 근데 그 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지. 그 다음, 우리의 물질이 많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발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제발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복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장기려 박사님이 그 녹색병인가요? 적십자 아니 녹십자. 네, 부산에 가면은 병원이 있잖아요. 장기려 박사님. 장기려 박사님 아시는 분? 얘기는 들어보신 분? 장기려 박사님. 네, 아시고 나이 드신 분만 한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장기려 박사님을 모르시는데, 원래 북한에 계시다가 이분이 원래 위암 절제술의 대가세요. 우리나라에서 1호시기도 하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내려오실 때에 가족들 다 데리고 내려오지 못하고 자녀분 한두 명만 데리고 내려왔어요. 사모님하고도 평생 사별 가운데, 사별이 있죠. 떨어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 자기가 이분이 처음에 부산에서 지금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의료보험을 처음으로 시행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훌륭한 분, 이름 안 했냐면 병원의 담벼락은 낮아야 된다. 이분 주장. 병원의 담벼락은 낮아야 된다. 왜? 병원비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을 그냥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분은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않으셨던 분.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병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들고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병원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을 때에 이사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이만큼 벌었는데 그때 이제 이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포션을 나눠가지고. 근데 장기라 박사님 포함해서 거기 뭐 한 10명 있었다 생각해요. 그러면 장기려 박사님 10% 나 10% 10% 10% 막 이렇게 했다는 거야. 네. 근데 장기려 박사님 탁 듣더니 갑자기 탁 일어나더니 뒤로 탁 갔어.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장기려 박사님 그렇게 안 받는 거예요. 10% 준다고 하니까 화가 나셨나 보니까 저 10%밖에 안 된다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장기려 박사님 돌아가서 앉으시면서 물어본 거예요. 이 박사님, 당신에게 그 돈 주면 뭐 할 겁니까? 아, 이번에 저는 아이가 주워가지고 그 돈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 당신의 10% 주면 뭐 할 겁니까? 아, 이번에 집을 좀 장만해야 돼가지고 집 사는 데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서 박사님, 당신 10% 주면 뭐 하실 겁니까? 아, 이번에 저기 아이가 피아노 이제 배우셔가지고 피아노를 바꾸고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뭐 그런 이유를 막 다 들은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그럼 장기려 박사님, 당신은 죽으면 뭐 할 거냐? 궁금하세요. 반대로 질문하는 거죠. 나에게 줘보시오. 내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쪽에 병원을 하나 더 지어야 되고 기계도 뭐 들여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돈을 다 해 주시오. 하면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돈을 욕심이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이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를 갖고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네.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축복이 이 신명기 28장에 남아있는 축복이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하나님께 무릎 꿇은 인생 가운데에서 이것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 가장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 이 땅을 부유하는 사람으로 정말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코노미라고 하잖아요. 오이코노미아인데 여러분 이코노미가 경제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에베소서 읽어보면 이제 다음에 우리가 다루긴 할 텐데 미리 예, 미리 이제 광고 버전으로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요. 그거를 이코노미. 에코가 생태잖아요. 그죠? 노모스가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생태 법칙은 무엇입니까? 나눔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눔이에요. 그 생태 법칙이에요. 나눔을 통해서 모든 생태가 돌아오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이코노미. 그러니까 경제인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인과 그리고 장사치는 다른 겁니다. 장사치는 그 돈을 그냥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장사하는 거고 돈만 벌면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카마미를 정말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삶을 돌리는 거예요. 삶.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 풍요하게 위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제 법칙입니다. 그게 이코노미입니다. 오이코노모스.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에 대한 삶을 주셨어요. 근데 뭔지 먼저 그걸 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인생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최대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물질적인 축복도 다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정말 신앙생활과 믿음이 얼마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네. 기독교인 중에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버는 것과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네. 돈을 많이 있는 것과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사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 간구를 드리는 것은 이런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돈과 물질과 수많은 명예도 있고 다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나를 통하여서 욕심 없는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자와 가난한 것과 우리가 신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잘 믿었다고 내 축복받았다 내 못 믿었다고 뭐 내 저주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것도 하나의 뭐라고 했어요. 하나의 은사면 기프트인데 이 기프트의 은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이거 자체. 네. 네, 하나님은 근데 이 복에 대해서 약간 이 복에 대해서 제가 중요할 때는 늘 시간이 많이 갔다는 뜻입니다. 네. 복에 대해서 과거의 복에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걸로 우리를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현재 가고 미래까지만 오늘을 끝을 내겠습니다. 네. 선택하신 걸로 줬는데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choosing이라는 뜻인데 선택이 영어로 하면 choice 이거겠죠. 이 우리 이게 태가 중요해요. 능동태 수동태 우리나라는 능동태 수동태만 있잖아요. 능동태는 주어가 액션을 취하는 거고 수동태는 주어는 가만히 있고 당하는 거잖아요. 그 힘의 힘을. 근데 능동태 수동태 외에 얘들은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중간. 처음 들어보죠 이런 거. 네. 뭐냐면 하나를 더 붙여야 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면 그냥 능동태잖아요. 그죠? I love you. 근데 거기다가 by, myself 또는 for, myself를 붙이면 돼요. 언제? we-are를 붙이면 돼요. 중간태를 해석할 때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세연이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중간태로 널 사랑해 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날 위해서. 내가 너 정말 사랑하는데 날 위해서. 이걸 어디다 말했으냐면 아이를 시킬 때. 아이가 막 이렇게 애들이 이제 뭐 먹으면 막 흘리고 그다음에 뭐 응가도 하고 그러면 부럽잖아요. 그럼 엄마가 아이를 데려다가 막 씻긴단 말이에요. 근데 씻길 때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죠, 그죠? 깨끗하게 위해서.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깨끗한 아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이거를 중간태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을 선택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아, 이게 또 감동이 없으신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선택하실 때 우리의 어떤 잘된 못된 이런 걸 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그게 중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사실 그리고 이 선택의 교리는 칼빈도 어렵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믿으시면 너무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게 세상의 교육하고 기독교 신앙하고 좀 다릅니다. 이 시점. 기독교와 세상의 교육에서 이 세상의 교육은 이해가 돼야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세상 교육은 이해가 돼야 믿음을 갖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일단 믿어보면 그게 뭔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약간 달라요. 물론 어떤 거는 이해가 돼가지고 믿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네. 아, 예수님이 동정녀를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하셨대.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중요한 거. 또 중요한 게 남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답니다. 죽었다가.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했어요. 기독교 진짜 믿기니까. 믿기 전에 잘 생각해라. 네. 이거 함부로 믿어지지도 않고 믿는다고 해서 내 증명도 안 된다. 나한테 증명을 바라지도 말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그게 믿어지게 하셨다. 네, 제가 맨날 전도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뭐 좀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저 같은 25세 제가 회심을 했잖아요. 근데 진짜 그냥 믿어졌어요. 그때 회심을 할 때. 그러고 나서 쭉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니까 나는 천지가 창조될 때 난 본 적도 없고, 네, 내가 지금 내 부모님 태어난 것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자연만물이 만들어지는 걸 알겠어요. 자연과학자들이 암만 뭐 그 뭐 진화론이다 뭐다 떠들어봐야 내가 한 얘기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 그래봐야 만들어지고 난 존재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만들어진 존재가 어떻게 처음에 창조주가 뭘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하냐 다 가설이지. 그렇다고 이제 과학을 보고 이렇게 부정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한계를 인정해. 정말 기독교가 어려운 게 이 부분이 어려운데 그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걸 그걸 다 어그리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어그리하고 동영자 탄생에 대해서 우리 어그리하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특권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걸 어그리 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계시는 거잖아요. 이거 원래 안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원래 이론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미친 거지. 네. 미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미친 거죠. 하나님께 미친 거고 맞죠. 미치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죠. 안 미치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고난도 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근데 그게 사실인 거 어떻게 합니까? 네.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논리적으로는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교리를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론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과거에 대한 복이라면 현재의 복은 양자에 대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다는 것. 네. 그 기쁜 뜻대로 우리를 정말 예정하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미래의 복은 뭐냐면 미래의 복은 하나님께서 1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의 복은 하나님이 연합되게 하신다는 것. 완벽한 지금은 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당신들만 그 좋은 교제를 나누시다가 어느 날 창조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인간을 만들고 그 너무너무 좋은
그 교제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불안하잖아요. 그 연합이라는 거. 근데 그게 미래에 대한 안전한 연합 가운데 하시는 것이 이 세계의 축복을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아주 짧은 1장 3절과 4절, 5절 정도인가? 여러분과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말씀이 정말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 우리에게는 정말 찬송의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복을 주셨고 아들로 선택하셨고 우리를 그 계획 가운데 두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룩과 흠이 없는 이 삶이 여러분들 우리 일주일간의 삶 동안에 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창조하셨고 선택하셨고 자기의 아들로 삼아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신비를 알려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도와주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또 찬송 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늘 무릎 꿇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적용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베푸시는 모든 축복들 누리며 또 우리만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축복하게 하는데 충만하게 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